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폴란드 국경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군시설을 공격해 9명이 숨지고 57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13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격당한 시설에서 과거 외국 훈련관들이 일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책임자는 러시아 전투기가 야보리우 국제평화안보센터 IPSC에 로켓 3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보리우 IPSC는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5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공습 후 해당 시설에서는 화염이 치솟았고 구급차 19대가 출동한 것이 목격됐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나토와의 훈련 대부분을 이곳 IPSC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에 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승인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12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메모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 지정된 해외 원조법을 통해 최대 2억 달러를 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와 기타 군수물자 제공, 군사교육 및 훈련 등에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최전선 방위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차, 대공 시스템, 소형 무기 등을 즉각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근처에서 전투를 피해 대피하던 사람들을 러시아군이 공격해 아이 한 명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12일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이 크이우 지역 페레모화 마을에 피난 행렬로 공격했고 나머지 피난민들은 다시 마을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러시아군도 이에 논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 당국은 우크라이나를 지난 2월 24일 침공한 이후 민간인을 공격한다는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군 31개 전술대대가 괴멸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내 인도주의적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군 탓이라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몇몇 도시를 포위해 격렬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이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휴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리아 통신은 국가 국방관리센터 지휘관 미하일 미진체프가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 상황이 지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몇몇 도시들에선 재앙적 수준에 달했다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미진체프는 러시아군이 휴전을 준수하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 주거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도로와 교량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주민들은 난방과 물, 의약품도 없는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생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에 더해 러시아 제재가 이란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러시아의 요구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이 12일 경고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2018년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해당 합의가 붕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독일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을 벌이고 있고 협상은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러시아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부과된 경제 제재가 이란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에 암초가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천 명 이상 발생했다고 중국 당국이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루 만에 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국 내 확진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점진하는 확진자 수가 중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3일 전날 하루 동안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3,122건이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봄은 사람들의 옷자락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얼어있던 흙에서 초록이 올라오고 또 앙상했던 나무가 가지를 뻗고 꽃망울을 맺으려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봄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합니다. 자, 봄바람의 이런 마술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흐의 헨델, 비발디, 맨델스존, 왈츠의 황제, 요한 슈처스도 봄이 오는 소리, 봄을 맞는 기쁨을 주옥 같은 음악으로 그려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봄을 반기는 전 음악 클래식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따뜻한 봄볕, 봄의 추억과 낭만을 담았다는 감상으로 봄이라는 부제가 붙은 루드비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로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 번호 24의 4악장 론도입니다. 바이올린의 핑커스 주커만, 피아노는 마크 네이크루크입니다. 루드비 이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작품 번호 24 핑커 슈커만의 바이올린과 마크 네이클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들려드린 부분은 4악장 론도였고요. 보통 소나타 형식은 3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베토벤의 소나타에는 이렇게 4악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바이올린 소나타 5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악장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 그 봄볕 같은 멜로디라고 합니다. 이 악장은 좀 느린 악장인데요. 봄에 대한 회상, 또 낭만, 추억의 느낌을 담았고 3악장은 아주 짧게 봄의 경쾌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4악장 론도는 3악장까지 주제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그 주고받는 대화, 흐름이 봄볕 아래 아주 따뜻한 대화 같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보통 베토벤 하면은 강하고 좀 무거운 주제 작품을 금방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바이올린 소나타 5번은 그런 베토벤에 대한 편견을 깨게 하는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봄의 기운을 더 불러보겠습니다. 봄꽃이 가득한 정원과 또 파티에서의 왈츠, 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봄을 맞아 열리는 수많은 음악회에도 또 상징적인 작품으로 연주되기도 합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 곡은 1882년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57되던 해 만든 곡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많이 듣게 되지만 원래는 이 소프라노들 중에서도 최고의 음역을 자랑하는 이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를 위해서 만든 가사가 있는 노래를 위한 연주곡이었는데요. 오늘 주빈 메타가 이끄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봄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1800년대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A장조 송어, 제임스 밴드마르크의 피아노와 존 오커너가 이끈 클리블랜드 4중주단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앞서 함께했던 곡은 요한 슈트라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였습니다. 슈베르트 송어는 실내악이 아니라 역시 테너가 부르는 가곡으로도 많이 듣게 되는 곡입니다. 1819년에 슈베르트가 기존에 있던 시에 음악을 붙여서 만든 가곡인데요. 이 한국의 음악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이 곡은 한때 송어, 숭어 어떤 게 맞느냐 논쟁이 팽팽했었습니다. 슈베르트가 살았던 오스트리아나 독일은 바다와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또 독일어로 된 원 제목이 이 바닷물에 사는 숭어가 아니라 육지 청정수에 사는 송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또 정리가 됐던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오늘 봄을 부르는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고 있는 주말의 음악여행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작품 가운데 봄을 골랐습니다. 1850년대 중반에 발표된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가운데 산막에 흐르는 그 발레 장면의 곡인데요. 사계절을 그린 작품 가운데 봄 부분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지휘자 로베르토 아바도와 위넨 방송 교향악단입니다. 1920년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지휘자를 꿈꿨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기술 고등학교를 다닌 학력이 전부였지만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클래식 공연장의 좌석 안내원이었지만 언젠가는 꼭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던 한때는 윌리 월터스라고 불렸던 안토니오 브리코인데요. 1930년에 베를린 필하모닉을 이끌었고 1938년에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지휘봉을 잡은 첫 여성 지휘자의 기록을 가진 실존 인물 안토니아 브리코의 이야기가 네덜란드 감독 마리아 피터스가 2018년에 발표한 영화 더 컨덕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안토니오 브리코가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꿈꿨던 1920년대 사람들의 반응은 여자가 지휘자? 여자가 음악을 해? 지휘하는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집안이 음악을 합니까? 하는 무시와 냉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아노를 더 배우고 싶어도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 해도 가난한 이민자 가정의 고졸학력이 전부인 그녀의 꿈은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거리였는데 영향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고 또 공연계의 큰손이었던 프랭크와 사사건건 잦은 갈등을 빚으면서 어느새 특별한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재즈악단이 있는 술집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음악도 계속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 그녀를 채용해줬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버클리 음대에 들어가서 지휘를 전공하는 첫 여학생이 됐지만 주인은 여전히 불편한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생각과 움직임은 모두 음악계의 오랜 전통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상처가 돼서 돌아올 뿐인 부단한 노력이 지쳐갈 무렵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동안 썼던 윌리 월터스라는 이름은 양부모가 준 이름이었고 양부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옛날 기록에 안토니아 브리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토니아는 자신의 이름을 따라 네덜란드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아낸 사실은 미혼모였던 어머니 대신에 아기가 없던 양부모가 잠시 맡아주기로 했다가 몰래 미국까지 데려갔던 것이었고 친어머니는 잃어버린 안토니아를 찾다가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안토니아는 독일 베를린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1930년에는 베를린 필하모닉에 금녀에 벽돋겠습니다. 첫 만남은 힘들었지만 그녀를 지휘자로 이끌어준 스승을 통해서 100명의 연주자를 이끄는 한 사람의 지휘자가 어떤 지휘력을 가져야 하는지 깨달으면서 더 강해진 카리스마의 여성 지휘자, 마에스트라가 됩니다. 독일 함부르크, 미국 샌프란시스코, 핀란드 헬싱키에서의 지휘를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온 안토니아. 하지만 뉴욕의 음악계는 여전했습니다. 뉴욕의 공연장은 지휘자 안토니아의 부탁과 사정에도 높은 철벽을 세우고 있었고 여성 지휘자에 대한 편견은 텅 빈 객석으로 공연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아의 용감한 도전을 지지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았고 그녀와의 사랑과 결혼을 꿈꿨지만 안토니아의 굽히지 않은 도전에 그녀를 놓아주어야 했던 프랭크도 그녀의 꿈을 이루게 하는 일에 숨은 조력자가 됩니다. 1938년 뉴욕 필하모닉은 창단 96년 만에 첫 번째 여성 지휘자를 세웠습니다. 안토니아의 공연은 대성공이었고 1939년에는 차별받던 여성 음악인, 설 곳이 없었던 여성 연주자를 모아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또 하나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말러, 소사, 드보르작과 바흐, 비제, 핸델, 스트라빈스키 30여 곡의 클래식 작품이 안토니아 브리코의 꿈을 꾸는 여정에 흐릅니다. 안토니아가 창단한 여성 오케스트라의 데뷔곡이자 영화의 엔딩곡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있고요. 마이스트라 안토니아 브리코가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 선보인 안토니아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작품번호 96의 아메리카 조곡 1악장도 준비했습니다.
Thank you.
오늘 음악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낭만파 음악 시대 최고의 작곡가로 꼽히는 쇼팽의 야상곡입니다. 작품 번호 922, 녹턴.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전해드립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조성민이었습니다.